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눈으로 목도했던 성경 기자들이 기록한 이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성령의 비추심의 은혜 안에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최첨단 과학이라고 하는 문명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내지만 정작 인간의 어두운 영혼을 밝히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였담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만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믿는다라고 해서 그러면 부모도 믿지 않고 또 오랫동안 함께 자라났던 친구도 믿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궁극적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지 오래되었지만 제가 몇 차례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한복음 2장 23절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지만 정작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제가 몇 차례 인용했죠.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물리적으로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기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 요한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시 한 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6장 초반, 6장 4절에도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께서 오병 이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이 수조원씩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는 사람이 수억 명이나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먹지 못해서 기아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 장정만 5천 명, 도합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그들의 줄임배를 다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신 이유는 자신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어긋난, 그들의 잘못된 목적과 의도를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구약에서 말씀했던,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그가 오리라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로 이해했던 것은 아주 올바른 인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믿었던 것은 옳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해, 즉 메시아에 대한 이해 자체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로 믿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분으로 알고 예수 믿는 분도 있고 또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짓된 복음 전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의도와 목적을 왜곡하는 일이 되고 말지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정말 양식인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불치의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인가? 물론 유한한 인생에서 보자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치의 병에서 두 번, 세 번 고침을 받는다고 한들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먹고 살 음식을 쌓아놓는다 한들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나요? 결국은 음식이나 혹은 육체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자체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입니다. 저는 7개월간의 장인 장모님을 먼저 주님께 떠나보내면서 이전에도 그런 것들을 느꼈지만 만약에 인간의 생명이 물리적 생명이라면 마치 불씨가 꺼지듯이 서서히 꺼져가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보편적으로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요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아요. 어느 정도 하강곡선을 그리다가 한 번에 떨어져 버리지 아주 미미하게 이렇게 잔잔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실제로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제 나름대로 확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요.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죽음을 불러들이는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예수께서 급하게 떠나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급하게 떠나가시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들의 그 편에서 산으로 떠나가시면서 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 지방으로 보내시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그 내용이 나타나요. 왜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급하게 건너편으로 돌려보내셨는가? 그것은 백성들이 자신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임과 동시에 군중들의 흥분으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 역시도 그런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을 쫓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서로 키재기하지요. 누가 서로 더 크냐? 누가 더 높느냐? 이렇게 서로 경쟁한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은 서로 주님에 대해서 서로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상이 지극히 물리적인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이런 분위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소 따르는 분이 대통령에 출마했다. 뭐 대통령 아니 뭐 대통령은 너무 정말 아득히 높은 지위에 있고요. 뭐 그냥 고향시장 정도 나가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어깨를 으시기지 않겠습니까? 당선이 되었다. 그래서 시장실에서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식사 한번 하자. 아, 내가 이분하고 얼마나 친한지 내가 오늘 점심 때 고향시장하고 점심을 먹게 되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자들은 충분히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로 했을 때 충분히 동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아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을 급하게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하시고 주님은 산으로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해가 질 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날은 이미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주님은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오지 아니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중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갔던 이 제자들의 심정은 마치 부모와 떨어진 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흡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다를 건너가고 있던 도중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일들이 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무슨 파도가 치겠는가? 라고 질문하실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큰 호수인 경우에는 파도가 칩니다. 제가 2년 전에 저희 교회 배려를 받고 미국에 한 2개월 정도 안식년을 처음 미국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시건주의 그랜드레피즈라는 곳을 제가 찾아갔거든요. 거기에 칼빈 신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헤리티지 리폼드 철치라고 그 조엘 비키 목사님 우리가 가정예배라는 책도 읽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개혁교회를 이루고 있어서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제가 그랜드레피즈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칼빈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있었던 김은덕 목사님의 소개를 받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미시간 호수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영락없이 바다예요. 왜 그런가? 백사장도 있고요. 배도 그냥 여러 수십 척이 떠 있고요. 알고 보니까 미시간 호수가 남한의 70%의 크기 정도가 되죠. 갈릴리 호수는 그런 정도는 아니겠으나 갈릴리 호수도 제법 큰 호수였습니다. 길이가 한 22.5km 정도 되고 폭이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깊이는 한 61m 정도 되고 총 둘레가 한 53km 정도 되는 차로 53km 가려면 얼마쯤 걸리죠? 보통 속도로 가면 한 1시간 정도는 가야 되죠. 그런 정도의 크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특별히 해수면보다 한 210m 정도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차가운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냉기하고 그 다음에 낮에 있는 이 뜨거운 공기가 충돌을 일으키면 이 파도가 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점점 호수를 건너가면서 파도가 더 심하게 일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배를 힘껏 저어서 한 10여리 정도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원문에는 25에서 30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1스타디온이 한 185m 정도 되는데 한 5, 6km 정도를 간 거예요. 자, 요한이 증거한 바대로 이들이 떠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해질 때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던 때가 밤 사경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떠났을 때가 해질 때라고 하면 예수께서 오실 때가 밤 사경이면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건너갔어야 돼요. 그런데 건너가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준가 하면 파도가 너무 심하게 요동쳐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지 못해서 배가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가 이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거죠. 조금만 육지에서 떨어져 왔다면 다시 그냥 돌아갈 건데 돌아갈 수도 없고 자신이 원했던 목적지도 갈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고 계셨던 것이지요. 설교를 잘 들으시다가 우리 중에 이 말을 하는 순간 속으로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를 지금 목사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무슨 무협지 소설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지요? 바다 위로 걸어온 게 아니고 바닷가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수면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걸었는데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아무것도 못 믿어요. 저는 고봉산에 맨발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믿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맨발로 가시면 좋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맨발로 한 다섯 차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아주 몸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어떤 사람은 못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교인들은 다 믿겠죠, 그죠? 이런 정도로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바다 위로 걸었다. 제가 그랜들레피즈 호수를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과 4, 500년 전만까지 해도 쇠가 물 위에 뜬다.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배를 만든 거죠. 그렇지요? 물론 이순신 장군이 철갑선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나무 위에다가 쇠를 얹은 것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날 항공모함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길이가 한 350m 정도. 길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2층 버스 47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정도. 470대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 다음에 항공모함의 이 무게는 한 6만 5천 톤 정도. 상상이 잘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 큰 항공모함이 바다 위에 1년 이상 떠다녀요. 믿습니까? 못 믿겠어요? 다 믿으시죠, 그죠? 자, 근데 그 사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저는 보고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보니까 이런 정도의 크기로 된 쇠로 된 배가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더라. 그리고 막 뭐 하여튼 막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가지고 착륙을 하고 막 뜨고 막 그러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정신이 조금 나간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사실이라야 돼요. 어떤 것이 사실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 안에 초자연적 이적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연과 관계된 일이고 초자연적 이적은 있을 수 없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한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그 사람은 제가 말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받을 수 있는 이 세계관, 내 사고 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은 충만한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강도만큼 믿음만큼 우리 인생은 잘못돼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도 잘못될 수 있는가?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초자연적 이적을 인정하지 않는 자연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고 패턴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역시도 역사적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사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것은 바다 가로 걸으신 것에 대한 착시 현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증거들을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 유령인 줄 알고 그들이 매우 두려워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2절을 보시면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고 제자들만 배에 올랐다는 사실을 목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중이 봤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다 가로 걸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그 다음에 풍랑이는 바닷가에 있었던 제자들의 배에 합류하여 실제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그 건너편에 오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러면서 이런 해석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어떤 사실을 수납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된다 그랬죠. 첫째는 사실이 된다. 두 번째는 그 사실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짓이나 전설로 내려온 이야기든지 아니면 사실이든지 그 두 가지죠. C.S. 루이스는 기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 이적이라고 할 만한 다른 어떤 무엇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말고 다른 어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 자연 이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다면 초자연적 이지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지금 이 안에서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이 건물 안에 있는 세계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이미 눈으로 드러나 있는 세계 중에서 우리는 얼마만큼을 보고 있습니까? 수억분의 뭐 수조원분의 1이라고 말해도 사실은 묘사가 안 되죠.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만 보고 있어요. 만들어진 세계도 그거밖에 못 봐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는 바다 속이나 아니면 어떤 세포, 원자, 분자 안에 일어난 일들 볼 수 있나요? 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셨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요? 우리의 존재를 누가 존재하게 만들었습니까? 부모님인가요? 부모님은 누가 존재하게 만들었습니까? 무기질이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진화되어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누가 믿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캐년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말하지요? 오랫동안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하지요? 창조과학자들은 어떻게 말하지요? 그거는 바로 노아 홍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홍수가 그렇게 크게 났을 때 흙들이 쓸려가면서 바로 그런 계층에 흙들을 쫙 쌓아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뭐가 더 진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학생들을 보면 이런 면에서 너무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배제된 완전히 인간의 이성이 왕노하는 이런 세계관 안에서 학문을 익히고 있거든.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어떻게 되죠? 눈빛이 어떻게 돼요? 저는 보거든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초등학생 때는 안 그랬거든요.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가 중학생이 되잖아요. 눈빛이 벌써 틀려요.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이 말은 제가 무슨 독심술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안다는 그런 뜻이 아니면 제가 뭘 다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교회학교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가르쳤거든요. 질문도 해보고 부모님들을 보기도 하고 가정이 왜 되는지 묻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딱 살펴보면 왜 저렇게 의기소침하고 왜 말씀에 저렇게 수동적으로 앉아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사실을 믿으면 물 위로 걷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도 말이죠. 보트를 이용해서 수상스키를 타고 물 위로 미끄러지듯 그렇게 물 위로 달려가잖아요. 그게 뭐 못 믿을 일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적 사고방식에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맞지 않으면 어떤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을 신방했는데 여성도님,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악관절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시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온갖 검사를 다 해도 의사는 왜 왔냐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뭐하는 의사인가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요즘 또 의사들은 또 뭐라고 진단하죠? 그것은 신경성이다. 그렇게 말하죠. 인간은 정말 무지합니다. 우리가 뭘 정말 제대로 압니까? 뭘 제대로 고칠 수 있어요? 죽어가는 인간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신의 영혼을 내어 맡긴다는 것,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맡긴다는 거 사실은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술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의 은혜 안에서 병원도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 자체가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새벽녘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이것을 본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히 두려워하지요.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내니라는 말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 바로 그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을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보호가 없어요. 나는 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놓고 나는 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최독수라든지 나는 목사라든지 나는 아버지라든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나는 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는 자신을 드러내시면서도 감추시는 자기 계시 언어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는 나다라고 그냥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내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구약에서 계시한 하나님 바로 그분이다 그런 말이죠.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걸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앞에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고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그렇게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떠나보내셨는지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한 부족의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온 땅과 온 만물을 다스리는 자연을 다스리는 이 세계의 왕이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폭을 이 세상만큼은 적어도 넓히셔야 돼요. 너무 폭이 좁고 너무 마음이 좁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분이 자들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제자들이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디쯤 풍랑을 만나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걸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고 어떤 상관인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문명의 이해 도움을 받아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차가 주차한 곳의 위치를 추적해내고 때로 스마트폰을 잊어버렸을 때 도움을 받아서 스마트폰이 어딘지를 찾아내고 그래서 119 구급대원들이 어떤 사람이 실종당했을 때 그 전파 위치를 추적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미사일이 얼마나 고도로 개발되는지 오차 범위가 한 2, 3m밖에 안 돼요. 바로 거기다가 갖다 꽂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이런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면 이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제자들이 헤매고 있는 그곳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인데 귀신으로 알았다든지, 그죠? 사랑하는 친구인데 자신을 해하는 강도로 알면 두려워하게 되죠.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를 그들은 가져야 되었던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불치병도 어떤 문제도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으로 격려하시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의 두려움의 원인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지요? 혼자만의 힘으로 인생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못 돼요. 그래서 문제 상황에 얽매여서 문제와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는 큰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분께 대한 전폭적 신뢰와 믿음 없이 그분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 없이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만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사실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 그리스도 그분의 크심을 경험하는 조로의 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이런 면에서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조로의 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면에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셔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도 영접해야 되겠으나 교회적으로도 예수님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제자들이 탄 배를 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모임이니까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처럼 배를 교회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어렵습니까? 가정에 아주 어려운 일 때문에 가정 구성원 전체가 다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외부의 충격,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 외부의 충격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잘 이기셔야 돼요.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더 센 말로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삶의 파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지요? 너끈히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 그 아프고 힘든 상황을 헤아려 주시면 됩니다. 상대가 서브를 세게 매길 때 그것을 살짝 힘을 죽여서 받으면 그 공의 강도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더 세게 쳐버리면 나중에 부딪혀오는 그 공이 더 센 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위협을 해도요, 모든 결정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어오실 때 개인적으로서의 신자는 물론이거니와 교회로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목적지에 안착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비로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장이 되시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예수께서 이런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의도와 목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 표적은 예수님 자신의 자기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각종 이적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때 보통 두 부류를 대상으로 표적을 행하였지요. 대중을 대상으로 표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표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표적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던 바대로 물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이적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나는 각종 이적들을 살펴보시면 많은 부분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바라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왔는데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이 질병의 문제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지만 그들은 그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누구를 책망했습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한 세대여라고 말하면서 그 세대 전체와 함께 특별히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죠.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나타내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비록 대중을 대상으로 한 표적이기는 했지만 빌립에게 도대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는가라고 묻기도 했고 안드레의 제안을 받아서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할 사명을 그들이 받았고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초석으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복음 전파 사역과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마을과 도시와 산과 바다를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각종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을 읽어보시면 제자라는 표현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3절, 12절, 16절, 19절, 22절, 24절, 60절, 66절, 67절 등등의 전부 다 제자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결론을 보시면요. 6장 67절을 이제 보시면 이 모든 표적을 행하시고 표적에 대해서 각주를 다했습니다. 표적에 대해서 강설을 하였어요.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이 표적이 의미한 바가 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들은 대중들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지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도 떠나갔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왜 표적을 행하신 것이지요? 이런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내용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왜 배웁니까? 유월절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유월절 의식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오면 대답하라 그랬죠. 우리가 믿는 믿음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라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물었을 때 그들이 신앙 고백했죠. 바로 이 묻고 답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요리 문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은 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고 부모들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이 표적을 여기다가 위치시켜 놓았는가? 왜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는가?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죠?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무엇을 연상하게 만듭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바로 그 사건과 오버랩되죠. 그를 통해서 예수리소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끌어내신 것을 보게 될 때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구원의 이적을 행하신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놓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71편 16절에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라는 표현이 있지요.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했다. 아마 사도 요한은 이 시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했는데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시편을 금방 떠올리면서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했던 이 시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요한이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병이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가르치는 그 내용을 좀 더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2절 이하에서 이튿날이라고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오병이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은 오병이의 사건이 의미한 바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한 소론격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너희들에게 그냥 줄인 배나 채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로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약 33가지 정도 되는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고 다른 성경에는 더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면 과연 오늘날도 이런 이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그런 질문 하고 싶죠? 설교를 좀 들으셨다면 그러면 오늘날은 하나님 그런 일을 어떻게 행하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아마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개 기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계시 시대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친히 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은혜로운 목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때 이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아합왕 때 가장 불신앙의 시대였던 아합왕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 기적이 많이 나타났죠? 예수께서도 물론 기적을 많이 행하였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시대 때도 많은 기적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언제 기적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준비 단계에서 기적이 많이 나타났고 이런 이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 이 말씀이 완성된 다음에는 더 이상 계시가 나타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데, 매달 개정판, 매달 개정된 교과서가 나온다. 어떻게 공부하기 편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1년에 한 번씩 개정되어도 어려운데. 그러죠.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주어진다고 하면 캐논, 정경으로서의 말씀을 표본화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또 항상 말씀이 더 보태지면 새롭게 말씀을 알아가야 될 일들이 남아있잖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계시의 말씀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새로운 계시가 계속 더해지면 유한한 인생을 살아온 우리가 언제 그 계시의 말씀을 한 번 더 이해나 하고 죽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했어요. 더 이상 계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기적이 간혹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 때 일어났던 이적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죠.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을 읽으면서 시간적 간극을 넘어서 지금도 이런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가 사실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믿음의 효용성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혜롭게 다루셔서 온 세계가 모두 확신할 수 있도록 단번에 모든 기적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 후에는 그렇게 확인된 많은 기적들의 권위에 의존하게 만드셨다. 기적을 단번에 일어나게 하시고 계시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단번에 거기에 의존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적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 자체가 이적이고 특히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이거든요. 이미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실체가 드러났는데 더 이상 예고편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예고편은 언제 필요하지요? 본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예고편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예고편 볼 필요 없고 2시간 반 혹은 2시간 10분 되는 영화를 직접 보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적에 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적적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병도 고쳤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뚜렷한 증거가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확실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이미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하심을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무엇을 어떤 증거들을 자꾸 구하는 그래서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전폭적 믿음과 신뢰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풍파와 어떤 어림이 있어도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심을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흐름들을 때로는 초자연적 이적을 통해서 잠정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이 놀라운 이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잘 살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결코 자연이 아니라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와 번개를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와 번개를 통해서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매몰되기보다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 계시고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뒤로 물러가는 자리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이런저런 요동함에 농락당하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신자로서 오늘의 문제 상황으로부터 주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옮겨가서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